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이제 7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이제 큰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도 이제 초막절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절기, 초막절절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일주일 동안 거행이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세 가지 예식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의 예식, 빛의 예식,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 그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물의 예식에 관한 말씀을 잠깐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물의 예식을 드리는 것은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추수감사를 이제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품고 있겠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헤맬 때 참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는 일은 없게 하셨습니다. 그 생수를 주셔서 해결하신 사건을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초막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온 그 순례객들은 이제 제사장들이나 또 리더들과 함께 매일 아침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이제 행렬을 지어서 내려갑니다. 그 양손에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다음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실로암에 도착하면 예식 주관자가 이제 가져간 그 물통에다가 연못물을 담고, 그리고 사람들 다시 이제 행렬을 지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성전에 도착하면 제사장은 그 실로암에서 퍼온 물과 또 거기에 준비되어 있던 이제 포도주를 성전 제단에다가 흥건히 뿌립니다. 그것이 이제 물이 풍족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겠죠. 이때 둘러싼 군중들은 이제 크게 기뻐하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찬미가로 부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죠.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러니까 실로암 물을 이제 기러 온 것을 이제 또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이런 예식이 생계와 연결되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목말라서 죽은 적은 없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충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자신들에게도 이런 풍족한 물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초막절 시기는 이스라엘의 그 이제 시기로 볼 때 이제 건조기가 계속되다가 아주 절정입니다. 그 9월,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극심한 이제 건조기의 절정에 다다르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우리 플로리다에서도 그렇죠. 비가 뭐 2주일 안 온다, 뭐 보름을 안 온다 이러면은 굉장히 비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에게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넉넉한 물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청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관련된 이제 이런 예식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인 의미와 연결해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물을 생수를 영적인 생수를 흠뻑 내려줄 것을 이제 간청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목마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초막절 축제의 이제 7일째 마지막 날은 명절의 이제 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도 보면 명절 끝날은 곧 큰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날인데 이 큰 날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이제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예식을 일곱 번 이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희생 제물도 드리고요. 내년에도 풍성한 이제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하는 장엄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많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엄숙하고 그리고 아주 숙연하게 그 기도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이날 명절 끝날 이 기도를 사람들이 엄숙하게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치 본인이 기도를 듣고 본인이 응답하는 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즉 우리 그 배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존재의 근원이 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무언가 성령의 역사가 분출되어서 나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목마름이 해소가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 모두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되는데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이제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많이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이 위대한 선언 앞에서 제 몸을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우리 오석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정말 강도 높은 일들이 조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또 미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곱씹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과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 도전이 참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튼 입술이 다 나가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더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이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뚜렷하고도 그 비중 있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제 당장에 우리의 삶이 급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지난 주간 또 지지난 주간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삶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 26일 날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날에 전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터져 나와서 급기야는 이제 우리나라 국정의 실태가 전 국민의 우려와 또 분노와 황망함에 이제 이른 상태를 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좌절과 또 무력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 역사적인 날을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날이 10월 26일이었죠. 그런데 그 10월 26일 날 이런 일이 또 터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사회에 어떤 이슈가 터질 때 저는 성도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냄비 속에서 끓는 물이 치는 대로 이렇게 달그락거리는 그런 냄비 뚜껑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말자. 우리의 중심을 갖고 있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것은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내면적인 역사로부터 나타나게끔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끓는 물의 그 열기와 강도가 아주 센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는 이러한 일이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덮여 있었을 뿐이었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폭로가 되었을 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몇 년 전보다 더 악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작년보다 더 악하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참되게 비추어 본다면 늘 이런 죄악된 상황이 계속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권 때마다 이런 일 겪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럽고 한 그것을 지금 분별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진리 앞에서 이런 일 죄악된 상황들이 이렇게 붉어져서 지금 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묻혀져 있다면, 그리고 뭐 우리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냥 모르니까요. 그러나 속으로 곪고 또 상해가고 그럼으로써 망해가는 그러한 현실은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현 정권 말기까지 덮여 있었다면 훗날 아마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사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대통령이 물러나고 뭐 새로운 거국 중립 내각이 세워지고 뭐 이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가장 그것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효과적으로 현 상황을 이제 수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에 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뭐 사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잘 수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일까요? 그것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더 내다보고 국가와 세상을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정말 우리는 인정할 수, 뭐 다른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막강하게 섭리로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 그 힘이 우리에게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이 또 증폭되고 서로가 얘기할수록 더 막 가속이 붙고 그래서 더 흥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빨리 가급적이면 넘어서고, 물론 그것을 억제하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치러야 할 만큼은 치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넘어서고 혼돈과 부패를 가급적이면 많이 도려내도록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국 땅에 있었다면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민단체에 또 그죠?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이후에 뭐 그 아픔이 있는 도려내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 이후에 도려낸 자리에는 새로운 살이 돋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면,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내용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가진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면, 그려질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면서도 아유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야, 아유 뭐 맨날 그래 왔잖아, 아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급한 불 끄고 빨리 그냥 회복되고 경제가 어떻게 좀 잘 돌아가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냥 그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픔이 있는 그 도려낸 자리를 같이 아파하면서 정말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새살이 돋고 그럼으로써 새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새 시대를 우리의 마음에 그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일은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나라들이 압제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이 마음 속에 그려지는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은 민족은 분명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자포자기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희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현재의 그 부패를 뭐 비판하고 척결하는 데만, 거기만 몰두하게 되겠죠. 그러므로써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빛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게 가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척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일부이고 우리는 더 큰 비중을 새날과 새 삶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모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토를 주님께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님,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은 지금 너무나도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그리고 애타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짧아도 좋습니다. 목마름을 채워달라는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려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믿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오는 소망의 힘을 맛보기 때문이죠. 새로운 삶에 대한 목마름을 주님께 호소하는 일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으로나 또는 세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목마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결코 뭐 다 경우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말라 할 때의 그 절박함, 그죠? 우리가 정말 1시간, 2시간 무리 없이 플로리다 더운 여름에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목이 탑니까? 그 절박함,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정치인들이고 또 그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세워져야 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말은 조금 할 수 있죠. 말은.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같이 읽으셨어요. 38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약속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넘쳐 흘러나오게 된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호소할 때 목마름이 채워지면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2000년이 지난 시기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우리 이 약속은 우리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목마름이 채워질 때 분명히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아 이제 또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뭐 성령께 의지하고 뭐 성령의 역사에 의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현실적인 분들은 아마 이제 그렇게 결론을 미리 지어 놓고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채워진 자가 자신의 존재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과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넘치면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뭐 나를 이렇게 감히 도전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강인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비한 능력과 지혜로 카리스마가 생겨서 사람들과 상황을 이렇게 착착 리드해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오해한 것이고 그리고 결코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목마름이 채워졌다고 해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냐 당신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어떻게 아냐. 글쎄요. 한번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는 수준까지 나간다면 그것은 필시 겸손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이룰 것이고 하는 그러한 당신 자신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살고 싶어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강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령은 창조의 능력 또 이 역사의 완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강압적으로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 이번엔 안 할래요. 그러면 대번 물러서십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사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겸손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초점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넘쳐 흘리면 나는 겸허한 자가 됩니다. 겸허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나의 속사람은 평강과 위로의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속사람에 있어서 평강과 위로로 막 이렇게 지켜지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겸허할 때만 나의 속사람은 평강과 위로로 지켜집니다. 또한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희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나의 무엇을 내주어야 할까? 나의 무엇을 내어주어야 할까? 그런 질문 앞에 진지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무엇이 지금 죽어야 할까? 나라가 이런 상태이고 또 우리 사회가 이런 상태이면은 나는 지금 나의 무엇이 죽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그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개하거나 억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걱정이 되거나 또는 그냥 아예 그냥 신경 끄고 그냥 뭐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무관심, 무정함 이런 태도로 가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 모든 우리의 이런 과정들이 오래 지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대선 과정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역사상 뭐 최고로 진흙탕 같은 디베이트였다. 뭐 영어를 잘 모르는 우리도 보면은 너무나 난잡하고 그리고 인신공격이 있고 그리고 사용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막 난무해서 나오게 되고 정말 그것 자체가 좌절이죠. 힘들고 정말 그걸 보기가 힘들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붕괴하고 그 다음에 무력감을 더 느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말자라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우울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우울 끝. 그리고 나와 이 땅에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적극성의 마음의 간구로 우리가 자꾸 전환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혼자 있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있을 때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에게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생겨서 정말 이 땅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 예수님 닮아서 겸손해지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서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제가 의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았는데 오히려 그런 사건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뭐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뭐 자학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활동적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 뭐 이게 답니까? 뭐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럽게 오히려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사도들 안에 역사하시니까 아 사람이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자체가 이것이 참 만족이고 참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로구나.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는 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진리를 설교하고 나서 만족감을 못 누리는 것은 이 원리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진리는 말함으로써 만족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행함으로써 만족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행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내 자신, 내 중심적인 에고와 나의 중심적인 자기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고 겸허해지는 삶, 또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그 방향을 굳이 선택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꿈을 우리가 많이 펼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고 평생 뭐 즐겁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말하고 살았어도 끝의 지점에 가면 모든 것이 이렇게 물을 쥐었는데 그 물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을 느낀다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주죠. 우리의 일상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야, 이 말은 내가 정말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그냥 그 말을 벼르고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딱 시점이 왔다 싶어가지고 그냥 와라락 다 이제 퍼냈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랑과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와라락 쏟아낸다고 해서 목마름이 채워진다면 아마 그렇게 해서 시원하겠죠. 자기중심적인 변명과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유만 토해냈기 때문에 목마름이 결코 채워지지 않았죠. 더 찜찜했죠.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와라락 자기 말을 쏟아낸 다음에 아마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시국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조국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 대한 정말 아픈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새날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희생적이고 겸손한 성령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아마 시위대에 나갔을지 모릅니다. 또 시국선언도 했을지 모릅니다. 요즘 뭐 중학생들도 시국선언 하더라고요. 뭐 혁명정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종북 세력이 또 이렇게 또 틈타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난국이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되어 간다면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쉽게 좌절되고 더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품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홈리스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못 살겠다고 해서 범죄로 나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1, 2불이라도 더 도와주고 만날 때마다 그리고 더 품어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뭐 굉장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귀를 닫고 안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시죠? 그건 당연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뭔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시대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을 잘 또 위로해 줘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원 다니는데도 어제 전화했는데 자기 룸메이트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트럼프 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공부도 안 하나 그렇게 싶었대요. 그럴 때 정말 걔 못됐다. 아니, 그 안 됐다. 그지? 뭐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제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라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에게서 드러났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진지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몸을 바칠 때 나의 자의와 나의 어떤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채워달라라는 간절한 호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초막절이라는 건조기의 그 절정의 시기에 땅에 비가 절박하게 필요하러 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에고와 자기애적인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그러한 욕망 대신에 겸손하고 내가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참 만족과 참 행복을 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겸손하고 희생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기에 자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위한 주님의 큰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채워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조국 사회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미국 사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진정으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주님만이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고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와 국가들을 볼 때 지금 우리는 누구 잘잘못을 가리고 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바를 찾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회와 국가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드러내어지는 그런 환부에 새로운 살이 돋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과 또 새로운 시대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진리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